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7면 어간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6장만 봐도 거기에 보면 아람이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도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부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이제 예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던 전력이 있는 군인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적국 아람의 메시지를 갖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한 걸 보면 지금 이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가벼운 장난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그럼 그 아람 왕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이 왕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장군을 그 당사자를 직접 보내서 이 병을 고쳐달라라는 말, 이 어조는 부탁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보기에는 아람이 무언가 또 도발을 하려는 계기를 찾고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국 아람에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장수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들이닥쳐 왕 앞에 무언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왕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7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보이는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왕이 옷을 찢는 일은 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거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절이 편지 하나 가져온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구나 하고 느낀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정황이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정황,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뭔가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어쩌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대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들죠.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엘리사가 개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왕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소문을 타고 흘러나온 걸 보면 편지를 받고 왕이 옷을 찢자마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갈을 왕에게 전해주고 나서 나아만은 왕 앞에 답을 기다리고 있고 왕은 옷을 찢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대치 중인데 이런 때에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옵니다. 앞뒤 그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오죠. 그리고 전하는 내용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8절에 있듯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나아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앞에 그 5절에 이르기까지 그 정황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고생하고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의 가정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근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있는 어린 소녀, 아마도 나아만 집에서 이제 하녀로 지냈던 소녀인 것 같은데 그 소녀가 이렇게 그 여주인에게 나아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당도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가 아람에는 없고 이스라엘은 있다는 생각을 붙들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왕이 느꼈던 것과는 달리 나아만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권위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르는데 선지자는 지금 나아만의 속마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그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이런 것이죠. 나아만에게 제대로 왔다고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라가 망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정말로 선지자가 있는 줄을 보여주겠다. 자, 선지자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혼자서 자기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면 병을 낫게 할 만한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 나아만이 등장해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체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전갈 때문에 비로소 왕궁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듯이 기다리고 있던 나아만 일행이 왕 앞에 서서 왕을 계속 불편하게 하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던 이 일행이 움직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죠. 말과 병거들을 끌고 온 걸 보면 나아만이 혼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행을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와의 대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나아만에게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만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스러웠던 것은 10절에 나와 있듯 그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집 앞까지 와 있는 적국의 유력 인사,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나아만으로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을 것 같죠. 왕도 직접 만나는 사람인데 지금 일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크지도 않은 집에, 분명히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 밑에 시종을 드는 사람을 보내서 이 간단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간의 내용도 당황스럽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라는 말,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자,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예,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은 자기대로 이 일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11절 12절을 보면 나아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는 말을 하죠.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리고 생각지 않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났는지 12절 끝부분에 나와 있듯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다고 느끼고 여기 있어야 더 있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느끼고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13절에 보듯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만류를 하죠. 선지자가 당신 보고 당신에게 더 대단한 일을 요구했다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한 일도 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분노를 하여 떠나는 일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더 힘든 요구라도 얼마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엘리사의 메시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을 내 무언가 할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이 아니었고 그가 생각하던 생각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분노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 아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이 만류를 듣고 나아만이 분노를 사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행했다라고 여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종들의 말에 따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죠. 그랬더니 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은 이후에 다시 엘리사 앞으로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선지자가 나아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통하여 겪게 된 결과, 그 간증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나아만은 이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라면, 그리고 권위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통하여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가 그 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는 내가 이제까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참으로 고마워서 15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담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어떤 예물을 준비해 왔는지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을 올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보를 챙겨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은 10달란트면 대략 은 300kg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 6,000개. 이 개라는 단위가 세 개를 뜻한다면 세 개는 11g 정도 되니까 6,000세 개의 금이라면 대략 60kg 정도의 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복 10벌이라는 것이 뭐 간단한 의복이겠습니까? 왕이 보내서 온 사절이니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입을 만한 여러 보석이 달려있고 구하기 어려운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이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일이 나아만 자신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아람 나라에서도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와 같은 예물을 준비해 왔으니 담례를 하려고 합니다. 받으소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죠. 나아만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받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한두 번 권해서는 안 받는 모양이구나. 세 번, 네 번, 여러 번 꼭 받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끝끝내 거절하고 말죠.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슨 뇌물도 아니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자리인데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일이 단순히 나아만이라는 유력인사의 병이 고쳐지는 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고 갔을, 물론 통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담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고받음의 관계를 굳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럼 대체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나아만이 이 병을 병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나아만은 용한 의원만 있으면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가 누구를 섬기든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원을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 어울릴만한 대우를 준비해서, 아니 그보다 넘치도록 보상할 거리를 준비해서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도 자신이 최선의 행동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그 일조차도 거부당하는 일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통상적으로 병을 낫고 또 병이 나은 일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넘어가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너머에 있는 지경으로 인도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는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가 만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로 나선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는지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집에 하녀로 있는 아이의 한마디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병 고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고 그 나선 길이었는데 그가 여기서 만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병 같은 문제는 오히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쳐준 것만에 대한 응답으로는 병에 대한 응답 고침에 대한 응답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느껴지는 존재, 무엇으로도 갚을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왕 옆에서 왕의 중요한 신하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가 내려놓은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가부간의 응답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선지자의 말,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라는 말은 그의 귀에는 상식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근사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강물에 강 같지도 않은 곳에 내가 와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권위 있는 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단 두 가지 선택안만이 주어져 있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강물에 몸을 명령대로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반응을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게도 종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탄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고마운 일에 어울리는 값을 치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거절하여 다시 한번 나아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나아만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려고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을 사업상 고객처럼 대하고 계시지 않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너는 이만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나아만을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사업 파트너처럼 대하시지도 않고 고객처럼 대하시지도 않고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 나아만이 겪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자신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긍휼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과 거래를 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대가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깨달은 나아만의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었죠.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만이 세상의 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며 확인하게 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는 다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의 행동을 통해 대조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가 스스로 이르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마음 먹습니다. 말이 묘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왕편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선지자 옆에서 선지자 시종 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청년 둘이 왔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물건을 좀 받아오라고.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오라. 그래서 제가 급히 쫓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고 보내죠. 예, 두 달란트면 6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가지도 못할 양이니까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게하시에게 들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집에 숨겨두고 선지자 앞에 가죠. 선지자가 묻습니다. 25절에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말을 잇습니다.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그런 것을 받으려고 마음을 둘 때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단순히 꾸중하는 정도의 말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어조는 자기 아주 가까이 있었던 종, 아마도 선지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일 텐데 그에게 탄식을 하듯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길래 내가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병조차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며 그리고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 백성이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자는 내 힘으로 내 긍휼함을 발휘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때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게하시는 무엇을 이와 같은 데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무슨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아만에게 행하셨는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조차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아만에게서도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다만 무언가 한몫보게 해줄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분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만 게하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5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대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무것도 몰라서 병 하나 생각하며 왔던 그 이방인도 이 병 고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훨씬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인생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게하시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나아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었죠.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행동, 큰 결심을 하고 행동한 것일 텐데 이와 같은 행동으로 그가 얻은 것이라곤 나아만으로부터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 일이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에게 벌어지는 일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죠. 어찌 해결될지 알지 못할 만한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었듯 옷을 찢고 싶을 만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나라 망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다시금 확인하라라고 나아만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나아만은 이런 얘기, 이런 고백하려고 여기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나왔는데 그가 확인하게 된 바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먼 곳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너머에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 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이 온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아직 우리 일상에 지쳐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에 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쌓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